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영국 공군 전투기들이 오늘 시리아 내 ISIL을 겨냥한 공습에 나섰습니다. 이번 공습은 영국 의회가 ISIL에 대한 군사 공격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의결한 지 몇 시간 만에 이뤄졌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키프로스 내 영국 공군 기지에서 출격한 토네이도 전투기들이 오늘 오전 시리아 내 목표물들을 타격하고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관리들은 목표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성과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영국의회는 어제 시리아 내 ISIL에 대한 공습 확대 법안을 10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표결을 벌여 찬성 397표 대 반대 223표로 의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의 불법 원유 밀거래에 터키가 관여돼 있다는 러시아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마크 터너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터키 정부가 ISIL로부터 석유를 밀수입하고 있다는 러시아의 의혹 제기를 일축한다고 말했습니다. 터너 대변인은 다만 터키 국경 지역에서 불법적인 석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일부 그런 측면이 있고 지난 수십 년간 그래왔다며 이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레젭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그의 가족 등 최고위 정계 인사들이 ISIL의 불법 석유 밀거래에 관여한 증거가 있다며 ISIL이 이를 통해 연간 20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백악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만일 러시아 지도자가 ISIL의 불법 자금에 대해 우려한다면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게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정부는 시리아 정부가 ISIL로부터 원유를 구매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사이버 범죄와 관련해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고위급 회담을 열었습니다. 미 법무부는 어제 성명에서 두 나라가 사이버 범죄와 관련한 첫 장관급 회담을 워싱턴에서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사이버 범죄나 다른 악성 사이버 활동들에 대응한 지원 요청을 위한 지침들에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또 아동착취와 무역기밀 절도, 첨단기술의 사기와 오용, 테러 활동과 관련한 통신 등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범죄에 맞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짐바브웨에 이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경제력을 과시했습니다. 시 주석은 어제 남아공 수도 프리토리아에서 제이콥 주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65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체결된 26건의 계약 가운데는 중국 수출신용기업이 남아공 사회 기반 시설 건설을 위해 25억 달러까지 융자하는 약정과 5억 달러 상당의 차관 제공, 양국 간 원자력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시 주석은 주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남아공과의 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한다며 정치적 신뢰와 경제적 보완으로 다양한 분야별 협력을 추진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남아공 방문에 앞서 중국 정상으로는 19년 만에 처음 짐바브웨를 방문해 12억 달러 규모의 차관 제공을 포함한 10건의 경제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브라질 의회가 부정부패 의혹을 받고 있는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에두아르도 쿤하 브라질 하원의장은 호세프 대통령 정부가 올해 재정 책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바탕으로 탄핵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세프 대통령은 그러나 자신은 어떠한 뇌물도 받지 않았으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샌 버나디노에서 어제 대규모 총격 사건이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제러드 버건 샌 버나디노 경찰국장은 어젯밤 사건 발생 직후 도주하던 중 사망한 용의자들은 28살 남성 시에드 파룩과 27살 여성 파시틴 말리크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파룩은 사건이 발생한 샌 버나디노 카운티 보건국 직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보건국 직원들이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재활시설에서 성탄절 파티를 벌이던 중 발생했습니다. 파룩은 파티 도중 누군가와 논쟁을 벌이다 격분한 상태로 나갔다가 부인 말리크와 함께 중무장을 한 채 돌아와 동료들에게 총기를 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은 올해도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We are continuing to look at the possibility of scheduling another meeting. We think it's extremely important.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새로운 터널을 굴착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과 자원이 미국의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이 많겠고 북부 산간은 눈이 오다가 아침에 그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올해도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미국의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대사가 1일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중 안보리 활동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올해도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continuing to look at the possibility of scheduling another meeting. We think it's extremely important.
올해도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회의를 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계속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파워 대사는 안보리 회의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가 북한 내부의 인권 상황에 대해 가능한 최선을 다해 관심을 기울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유엔 인권사무소가 한국에 문을 열고 북한 내부 실정에 관한 탈북자들의 증언이 크게 늘어나는 등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22일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는 안을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채택했습니다. 당시 15개 이사국 가운데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표를 던졌고 나이지리아와 차드는 기권했습니다. 안보리 의제는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채택됩니다. 하지만 올해 안보리에서 또다시 표결이 실시될 경우 지난해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실시된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미국과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8개국이 찬성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3개국은 반대했고 앙골라와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는 기권했습니다. 차드는 이번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안보리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 한편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의 유재희 대사는 1일 안보리는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적절한 장소가 아니라며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의 14호 관리소, 이른바 개천관리소가 여전히 정치범 수용소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관리소 내에 3km 길이의 도로가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대북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와 민간 고해상도 위성사진 제공업체인 올소스 어넬러시스가 30일 북한 14호 관리소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14호 관리소는 북한 평안남도 개천시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로 수감자가 약 1만 5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2002년 12월부터 2014년 12월 사이에 이 관리소를 찍은 위성사진 분석 결과 14호 개천관리소는 여전히 정치범 수용소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관측된 시설물 등을 근거로 볼 때 관리소에 수용된 사람 대부분이 수감자들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농경지와 과수원, 가축들을 돌보고 벌목과 목제품 제작 등 강제노동에 동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수감자들은 경공업 시설들과 광산에 파견돼 강제노동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14호 관리소 내에서 대규모 도로 보수와 건설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9월과 2014년 12월 사이에 3km 길이의 새로운 도로가 건설됐고 이 도로는 새로운 농업과 벌목 활동을 위한 접근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에서는 또 14호 관리소 수감 인원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새로운 도로 건설 활동은 북한 당국이 관리소와 강제 노동을 당하는 수감자들을 경제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위성사진 분석 기간 중에 14호 관리소의 경제적 중요성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앞서 지난해 25호 청진관리소 위성사진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며 정치범 수용소와 강제노동의 경제적 중요성이 커지는 것이 김정은 체제 아래서 계속되는 추세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의 통일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10명 가운데 9명꼴로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의 홍순직 수석연구원이 전문가 1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임기 내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4%가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응답자들은 이산가족 추가 상봉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관계 개선 대책을 추진해야 하며 특히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3%가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는 42%가 우선 관광을 재개한 후 해결 과제를 차츰 보완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새로운 터널을 굴착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능력이 강화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터널이 발견된 곳은 풍계리 핵실험장 북서쪽 주지원 구역 인근입니다. 과거 핵실험이 실시됐거나 굴착 공사가 진행됐던 세 개의 터널 외에 또 하나의 터널이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는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촬영한 민간 위성 사진을 판독한 결과를 2일 공개했습니다. 새로운 구조물이 은폐돼 있고 통나무로 보이는 건축 자재들이 널려 있던 지난 4월 모습과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추가 구조물이 들어서고 새 터널 굴착이 이뤄진 흔적이 역력합니다. 주변에 흩어져 있던 통나무들은 모두 사라졌는데 터널 지지대로 사용됐거나 새 건물 건설 자재로 쓰였을 것이라는 게 38로스의 분석입니다. 새 터널은 인근 무산산으로 연결돼 있고 기존의 세 개 터널과 함께 중앙의 지원시설을 빙 두르고 있는 형태입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2006년 1차 핵실험을 했던 동쪽갱도와 2009년과 2013년 2차, 3차 핵실험을 했던 북쪽갱도 그리고 2009년부터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남쪽갱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모든 터널이 결국 한 개의 터널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각각의 터널이 복수의 핵실험을 지원하는 지하단지로 통하는 입구일 가능성이 있다고 38로스는 주장했습니다. 또 당장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없지만 새로운 터널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 시행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38로스는 그러나 현지에 있는 산의 규모를 일종의 제약 요소로 꼽았습니다. 지하 핵실험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 터널을 더 건설할 수 있는지 여부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또 지속적인 핵실험으로 산의 안반이 약화되는 산 피로 증후군도 걸림돌이라며 북한 측 역시 이 점을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의 한 연방 상원의원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북한 정권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인권 탄압을 주된 이유로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이 1일 월스트리트저널신문에 북한의 잊혀진 미치광이를 제재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가드너 의원은 이 기고문에서 서방 세계가 중동의 혼돈 사태로 관심을 옮겼지만 북한에서 김정은의 공포 정치는 계속되고 있다며 미국이 이 잊혀진 미치광이에 대응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북한이 세 차례나 핵실험을 했고 최근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으며 사이버 전쟁 수행 능력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정은 정권이 최대 20만 명을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북한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전략적 실패로 끝났다며 김 씨 정권이 무기를 확충하고 주민들을 고문하는 동안 미국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2015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이 핵무기 개발에 관여하고 인권 유린을 자행한 사람들을 제재하고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며 북한이 이용하는 선박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20년 전에 핵무기 해체를 약속했지만 국제 합의와 규범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이 제재를 강화하지 않으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은 계속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의회 청문회와 민간단체의 토론회 등 다양한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지난 5월 상원 전체 회의에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당장 대북 정책을 전환해서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I call on the administration to immediately reverse course and to begin the process of applying more pressure to the North Korean regime through additional financial sanctions.
북한에 대해 추가 금융 제재를 단행하고 영내 동맹국들과의 군사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북한 정권에 큰 영향력을 가진 중국과의 외교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 의회 상원과 하원에 계류 중인 북한 관련 법안은 4개로 모두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중에는 미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방어 능력을 크게 강화시켜줄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미군의 전직 고위 관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중국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미사일 방어 지지연맹이 2일 미국 의회에서 태평양 미사일 방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사일 방어 지지연맹의 리키 앨리슨 이사장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사드만큼 한국을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no other capability today that can defend Korea like the THAAD system.
사드는 높은 고도와 우주에서 모두 상대의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 이미 그 능력을 검증받았다는 겁니다. 엘리슨 이사장은 이날 VOA에 한국이 북한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적어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적합하다는 일부의 주장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PAC-3 can only defend a couple city blocks, an airport. That's all it can defend. It cannot defend anything bigger than that. So all the actually it's the opposite.
최신 하층 지상 방어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어3는 단지 한두 도시와 비행장 정도만을 방어할 수 있는 체계로 반경이 매우 제한적이란 겁니다. 반면 사드는 방어 범위가 매우 넓고 탐지 능력도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 국민의 안전을 가장 잘 지켜줄 수 있다고 엘리슨 이사장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추가로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다면 사드의 한국 내 배치가 추동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민간단체인 국가전략평가센터의 리처드 피셔 선임연구원은 VOA에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을 포괄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체계가 사드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has hundreds, maybe thousands of missiles pointed at South Korea.
사드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 이행뿐 아니라 지역과 미국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미한 동맹의 정당성과 매우 부합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사드의 한국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피셔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방관하고 있다며 중국은 한국을 방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China is not defending South Korea.
미국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국의 케네스 토들러프 전 부국장은 사드 배치가 지역 불안정을 야기한다는 중국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And so for the Chinese to suggest that it's somehow destabilizing is disingenuous to me as the Chinese are developing.
중국도 자체적으로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면서 한국의 방어 노력이 지역 불안정을 야기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토드러프 전 부국장은 중국이 진정으로 지역의 안정을 원한다면 북한 정부에 미사일 개발과 시험 발사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토록 더욱 압박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드러프 전 부국장은 이어 사드 배치가 한국 방어에 분명 도움을 준다면서도 이를 결정하는 건 주권 국가인 한국의 권한이라며 한국이 준비가 되면 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비오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지난 5월에 이어 지난달 28일 또다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해 이 미사일의 잠재적 위협에 좀 더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가용 기술과 자원이 성공적으로 결합할 경우 미국의 주요 전략기지까지 사정권에 들어가는 만큼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백성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백톨 미국 안젤로 주립대 교수는 북한이 이미 20여 년 전부터 SLBM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는 정황에 주목했습니다.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SLBM appears to be an SSN-6. So,
북한이 1990년대 SSN-6 미사일을 러시아에서 수입할 때부터 육상 발사용인 무수단 미사일과 수중 발사용인 KN-11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SSN-6는 1968년부터 1980년대까지 옛 소련에서 사용된 미사일로 골프급 잠수함에서 발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북한은 1990년대 골프급 잠수함도 러시아로부터 수입해 역설계 방식으로 신형 신포급 잠수함을 건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톨 교수는 북한이 골프급 잠수함의 수중발사 장치 도안을 확보했다는 건 SLBM 개발을 위한 잠수함과 탄도미사일 등 필수 요건을 모두 갖췄다는 뜻이라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기술 완성 단계에 도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This capability once acquired and it thus far appears to be much closer than many pundits previously predicted.
백톨 교수는 특히 SSN-6 미사일 사거리가 2,500km이고 골프급 잠수함의 잠항 능력이 70일에 달한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관련 기술을 모두 갖출 경우 낡은 로미오급 잠수함 성능을 훨씬 뛰어넘는 북한 잠수함들이 대양에 배치돼 사거리가 훨씬 길어진 미사일로 하와이 등 미국의 전략 요충지를 사정권 안에 둘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데이빗 맥스웰 조지타운 대학 전략안보연구소 부소장은 이 같은 SLBM 역량을 판세를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로 규정했습니다.
When fully operational, it could provide the regime with a second strike capability, which would significantly enhance its deterrent capability if its land-based nuclear weapons were to be destroyed.
핵 공격을 받으면 즉각 남은 핵으로 상대를 보복할 수 있는 세컨드 스트라이크 능력을 북한에 제공해 상대가 함부로 선제 공격을 하지 못하게 억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교수는 또 북한 잠수함들에 대한 추적이 100% 가능하지 않아 북한 핵무기에 대한 선제 공격 역시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최근 SLBM 시험이 실패했다는 정보와 관련해 미사일 개발 초기 단계에 거쳐야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에 실패하는 경우가 드물었던 이유는 해당 미사일이 북한제가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랜드 연구소의 분석 결과를 전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최근 시험 발사 과정에서 실패 정황이 포착된 건 북한이 실제로 SLBM 개발에 나서 오류를 바로잡는 단계를 거치는 중이라는 방증이라면서도 공개된 정보가 너무 부족해 기술 완성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그러나 북한이 SLBM 개발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만큼 추가 시험 발사에 대한 물리적인 대가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Unless the ROK and US take some action to deter the North Korean test, there is a high probability that
북한이 시험을 거듭할 경우 결국 SLBM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인 만큼 미국과 한국의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베넷 연구원은 잠재적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북한의 시험 발사가 추가로 이뤄질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거나 전단을 살포하는 방법 등으로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과 중국 관계 개선은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중국이 제대로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미국과 한국 등의 요구와는 거리가 있는 발언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중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과 6자회담 재개에도 좋다며 양국 관계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 대변인은 한중 기자교류 프로그램에 따라 베이징을 방문한 한국 기자단과 지난달 30일 중국 외교부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북핵 문제 해결과 북중 관계가 근본적으로 모순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중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통해 양국이 소통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화 대변인의 이런 발언은 북한을 비핵화 대화에 끌어내기 위해 중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미국과 한국 등의 입장과는 다른 중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화 대변인은 그러나 중국은 북핵 문제에 대한 비핵화 3원칙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비핵화 3원칙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그리고 대화를 통한 평화로운 방식의 문제 해결 등을 말합니다. 화 대변인은 북한과의 전통적 친선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만 시대가 변하고 정세가 변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북중 관계가 얼마 전까지 냉담한 관계가 된 이유의 핵심은 북핵 문제에 대한 서로의 이견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악화일로를 걸었던 북중 관계는 지난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계기로 한 류빈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방북을 기점으로 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습니다. 한국의 북중관계 전문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박병광 박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이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한국과 친하고 북한과는 냉랭했던 기조에서 균형정책으로 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결국 친한 냉북 기조를 유지해보니까 목함대 사건도 터지고 북한이 계속 장거리 로켓 발사 시도도 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북정책 기조에 부합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이제 향후에는 그 남북한 사이에서 균형 정책을 유지하겠다. 그러려면은 북한하고의 관계를 보다 더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가야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그 노선을 정리하게 된 것이죠.
화 대변인이 비핵화 3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중국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지만 중국 내부에선 북핵 위기가 고조된 이유가 오로지 대북 압박의 미온적인 중국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한 반발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신상진 광운대 교수는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미중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이 인식하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한층 높아졌다며 이 때문에 북핵 해법에서도 미국과는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위해 비핵화 압박을 완화하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 중북 간의 정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 북중 관계는 이 동북아시아의 전략구도 변화에 있어서 중국에게 유리하지 않은 국면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변화는 어느 정도 김정은의 이 방중 이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한 그런 이 무드조정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대북 소식통도 내년 5월 노동당 7차 대회를 앞둔 김 제1위원장의 방중설이 중국 측에서 흘러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류 상무위원회 방북 이후 추가적인 고위급 교류 가능성과 관련해 다음 단계에서 어느 차원에서 교류할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올해 북한과 태국 간 교역액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국의 대북 고무 수출 등이 줄어든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북한과 태국 간 교역액이 6,2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한국 정부의 무역투자진흥기관인 코트라가 2일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3% 감소한 겁니다. 부문별로는 태국의 대북한 수출이 5,700만 달러로 지난해 대비 27% 줄었습니다. 코트라는 태국의 대북한 고무 수출 등이 줄어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태국의 고무 수출액은 지난해 2,400만 달러에서 올해는 990만 달러로 60%나 줄었습니다. 또 태국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금액도 전년도 950만 달러에서 올해는 580만 달러로 40%나 감소했습니다. 한편 코트라는 지난 몇 년 동안 태국과 북한 간 교역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태국의 대북한 수출은 지난 2011년 2,400만 달러에서 2014년에는 1억 700만 달러로 4배 이상 급증하는 등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의 주요 대북 수출품은 고무와 과일류, 철과 철광 제품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태국의 대북한 수입은 한 해 늘었다 다음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코트라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수입이 많았던 2012년에는 2,200만 달러를 기록한 반면 가장 적었던 2011년에는 1,250만 달러에 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이 북한에서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기계류와 부품, 금속 제품, 섬유류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의 김치 담그기 풍습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 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유엔이 정한 인류 무형 유산에 북한의 문화재가 등재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 남부 나미비아 빈트후크에서 2일 열린 유네스코의 제10차 무형 유산 보호 협약 정부 간 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김치 담그기 풍습이 인류 무형 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I declare the tradition of kimchi making in the people'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유네스코는 결정문에서 북한의 신청이 등재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의 다양한 계층이 공유하는 문화이고 세대를 거쳐 계승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보존 계획이 있고 다양한 관련 조직이 등재에 동의했으며 이미 북한의 무형 유산 목록에 포함돼 있다는 것입니다.
Kimchi is a dish made with vegetables.
유네스코는 김치가 채소를 발효시킨 음식으로 수백 개의 다양한 종류가 있고 일상적인 식사는 물론 결혼, 생일과 같은 특별한 때에도 먹는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김치 담그기 풍습이 가족과 마을, 공동체의 화합에 기여하고 즐거움과 자부심을 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2014년 2월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의 룡주 국장 명의로 김치 담그기 풍습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치가 조선 사람들의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주요 민족 음식의 하나로 북과 남, 해외에 살고 있는 전체 조선 사람들이 김치 담그기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북한의 무형유산이 유네스코 인류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제9차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아리랑이 등재된 바 있습니다. 한국의 김장문화는 이미 2013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됐고 한국의 아리랑도 2012년에 등재됐습니다. 유네스코 음식문화 무형유산으로는 프랑스의 미식술, 그리스와 스페인 등의 지중해 요리, 멕시코 전통 요리, 터키의 제사 음식, 일본 전통 요리 와쇼쿠, 그리고 남북한의 김장이 있습니다. 한편 올해 회의에서는 한국이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과 함께 신청한 줄다리기도 등재됐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의 한 북한 전문가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남북한 주민들 간 통합 문제에 시사점을 던져주는 연구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한 통일연구원의 박주화 부연구위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조사를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조사했는지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조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북한 입장 주민이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삶의 만족도, 그리고 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었고, 두 번째 목적은 그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이제 북한 주민의 행복감을 예측하고 정책적 대안을 탐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성별 그리고 남한 사회에 얼마나 거주했는지를 고려해서 북한 이탈 주민 240명을 선발하고 1대1 면접 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는 구조방정식 모형이라는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탐색했습니다.
네. 자, 이 탈북민들이 한국에 정착해 살면서 과연 만족하는가 하는 문제는 참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인데, 조사 결과 대체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만족하는지 불만족인지요?
예, 만족하는 게,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크게 보면 사실상 거주 기간에 따라서 약간 차이를 보이는데요. 남한에 정착한 후에 한 10년 정도까지는 4점 만점에 3점 수준을 유지하다가
네.
10년 이후에 2.7점으로 다소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어떤 분야였나요?
이렇게 특별히 만족한 나라인 분야를 정해서 만족도를 조사한 것은 아니고
네.
전반적으로 이분들이 자기 삶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네.
다시 한국에 오고 싶은지 등등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측정해서 어떤 특정 분야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한국 내 탈북자들의 삶의 만족도가 기간별로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 건가요?
네, 말씀드렸지만 총 10년 정도까지는 4점 만점에 3점, 그리고 10년 이후에는 2.7점으로 조금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민과 탈북민들을 비교를 하셨다고 했는데 일반 한국민과의 그 만족도 차이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한국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이제 뭐 조사 시점이나 혹은 연구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저희가 참고한 한국 국민의 삶의 만족도는 2012년 임영진 박사님의 연구인데 4점 기준으로 약 2.7점 정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 한 거주 기간 10년까지 3점 정도를 들었다는 것은 사실상 북한 이탈 주민의 삶의 만족도가 남한 국민의 삶의 만족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10년 이후에 3점대에서 2.7점으로 조금 하락한 것은 사실상 한국 국민의 평균 수준으로 회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탈북자들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그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크게 두 가지를 저희들이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사회와 그리고 한민족에 대한 자긍심,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남한에서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생활 수준을 보이고 있는지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거주 기간에 따라서 차별적인 영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국한 후에 한 6년까지는 한국과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삶의 만족도의 가장 큰 요인이었지만 7년 이상 거주한 북한 이탈 주민에게는 경제적 생활 수준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착 기간이 길어지면서 만족도가 점점 떨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의 연구로서는 그 원인이 이제 무엇인지 이렇게 딱 고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 데이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간접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주 기간이 길어지면서 한국과 그 민족에 대한 자긍심의 영향력이 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경제적 생활 수준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하나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저희 한국의 통일연구원에서 연구한 연구를 보면 통일의 이유가 어떤 민족주의적인 당위론에서 어떤 자본주의적인 도구론으로 변하는 시점이 약 10년 정도를 기점으로 변한다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다수의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연구가 한국에서의 삶의 변곡점을 10년, 특히 자본주의적 가치에 대한 순응, 적응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10년 안팎으로 이제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보면
네.
아마 경제적 생활 수준에 대한 기대 그리고 현실의 차이가 10년 이후에 가장 크게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것이 가능한 이유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느끼는 그 불만족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참 관심을 갖고 또 그런 점을 어떻게 시정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연구도 많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번 연구에서 특별히 지적을 하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탈북민들이 갖는 그 불만은 대개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나요?
뭐 저희가 정확하게 뭐 차별적인 요소나 불만의 요소들을 저희들이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추론이 가능한 것은 한 10년 그리고 10년 이후의 거주자들 그리고 4년에서 6년까지의 거주자들은 실제로 자기가 취업할 능력은 부족하다고 인정은 하지만 동시에 열심히 배울 수 있는 능력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취업이나 경제생활에 대한 의욕과 그 현실의 차이가 가장 극대화되는 시점이 4년에서 6년 그리고 10년 이후라는 점에서 그런 현실과 기대의 차이 이런 것들이 하나의 불만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조사 결과가 남북한 주민들 간의 이 통합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크게 두 가지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남북한 통일이 남북관계나 혹은 대미관계, 대중관계 등 어떤 외교 혹은 국가적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 수준의 논의는 어떤 면에서 보면 통일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한국 국민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통일 논의에서 제외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그런 통일을 주민들 수준에서 통일을 연구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통일 이후에 이제 북한 주민들이 과연 사회 만족을 할 것이냐 그럼 어떠한 요소들이 과연 그러한 사회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러한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런 행복한 통일 연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탈북자들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할 계획을 더 갖고 계시나요?
이런 행복과 남한 사회에서의 삶을 좀 조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이번 연구는 굉장히 탐색적인 연구였기 때문에
네.
이런 탐색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는 결과들을 조금 더 깊게 파고들 수 있는 연구들 그리고 통일 이후에 실제로 즐기게 되고 영위하게 될 북한 이탈 주민들 중에서 특히 젊은 세대들, 학생들에 대해 학생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통일연구원의 박주화 부연구위원으로부터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벌인 삶의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 서울에 한방눈이 내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는데 그 이후로도 큰 종이에 한방눈이 쏟아졌습니다. 서울에 내린 첫눈은 아니었는데 뭐 6.3cm가 쌓이는 정말 눈다운 눈이 내린 겁니다.
네.
도로도 지붕도 뭐 나뭇가지도 하얗게 눈이 쌓여서 시민들의 탄성이 쏟아졌던 하루였는데요. 서울 외에도 전국 40여 개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시민들은 뭐 눈을 보면서 사진을 찍고 구경을 하는데 이 엉금엉금 기어가야 하는 도로 사정 때문에 버스와 택시 기사들, 상인들이 좀 울상을 지은 하루였고요. 지하철에 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아주 복잡한 지하철 교통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서울통신 오늘 첫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내년도 나라 살림 규모가 확정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한국 돈으로 386조 3,900억 원 정도입니다. 미화로는 3,316억 달러가 넘는데요. 지난해보다 94억 달러 정도가 더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제안한 예산에서는 2억 6천만 달러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원래는 지난달 30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예산안 심사 시한을 넘긴 오늘 새벽에야 국회를 통과해서 오늘 하루 한국에 큰 뉴스가 됐습니다.
네. 참 막대한 금액의 예산인데 이 한국의 내년도 나라 살림 어떤 부분에 많이 쓰이게 되는 겁니까?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분야는 보건복지 고용 분야입니다. 미화로 1,047억 달러가 배정이 됐고요. 다음은 일반 지방 행정 예산, 다음은 교육 분야, 국방 분야의 예산이 39조 원으로 미화 335달러 정도가 편성됐습니다. 그다음에 사회 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 농림수산식품 분야로 한국의 나라 살림 규모가 정해졌습니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각 행정부처는 내년도에 진행하는 사업 계획을 세우고 또 집행해야 합니다. 올해 예산안 편성은 지방행정과 국방부 부문이 줄어들었다는 것, 산업과 중소기업 복지 예산이 늘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기까지 최대 쟁점은 3세에서 5세 육아의 무상보육 지원 부분이었습니다. 또 달 탐사 예산이 한국 돈으로 200억 원 정도로 지난해가 2배 정도 늘어난 것이 특징이었고요. 국방 분야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입영 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에 군인들에 대한 인건비, 급식비가 증액된 부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자, 한국의 내년도 나라 살림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의 김치 만들기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된 어제 한국이 신청한 줄다리기도 등재돼서 화제군요.
그렇습니다. 남북한이 함께 반길 경사입니다. 나미비아 빈트루크에서 열린 제10차 무형유산위원회 회의에서 한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이 네 개 나라가 공동으로 신청한 줄다리기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인데요. 2001년 종려대례와 종려지례학을 시작으로 판소리, 강릉단오제 등 17건의 인류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한국은 줄다리기가 등재되면서 모두 18건의 세계 무형문화유산을 갖게 됐습니다.
네, 이 도시 사람들도 어렸을 때 학교 운동장에서도 다 해봤음직한 줄다리기인데 이 세계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생각해 본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저 오랜 전통으로 내려오는 마을 잔치처럼 열고 또 학교 운동회에서도 학생과 부모 또 교사들이 함께 참여했던 줄다리기인데 이것이 인류가 보존해야 하는 그런 가치 있는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놀랍기도 하고 반가워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특히 500년 동안 기지시 줄다리기라고 해서 이 줄다리기의 명맥을 이어왔던 충남 당진 지역 주민들의 환호가 아주 남달랐는데요. 한 달 넘게 줄을 만들고 또 해마다 4월이 되면 축제를 열고 줄다리기 박물관을 갖고 있는 이 마을에서는 그동안 국가 지정 중요 무형 문화재인 기시기 줄다리기의 명맥을 잇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그 수고가 더 가치를 바라게 돼서 한껏 고무되어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줄다리기 유네스코 등재가 4개국 공동 등재 형식이라고 하는데요. 또 줄다리기도 형식도 여러 가지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등재가 됐는지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네. 세계 무형 문화유산이 된 줄다리기 한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이렇게 네 개 나라가 공동의 이름으로 등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풍년을 기원하는 똑같은 벼농사 문화권이기 때문입니다.
네.
줄의 두께는 보통 1m가 넘고요. 길이가 200m가 넘는 이 초대형 동아줄을 놓고 온 마을 사람들이 매달려서 화합의 놀이를 하는 겁니다. 승부에 연연하지 않고 공동체 풍요와 안위를 도모하는 데 본질을 둔 줄다리기인데 어느 나라와 상관없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벼농사 문화권에서 널리 거행됐던 민속 놀이였던 겁니다. 이 아시아적인 공동의 가치에 나라마다 또 지역마다 특화된 개별성도 세계 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것이 이 한국 유네스코 관계자의 설명이었는데요.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빛나게 된 줄다리기, 이 한국의 영산 줄다리기, 김치기 줄다리기 등 한국의 전통 줄다리기 관련된 6건의 줄다리기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이제 마지막 소식이 되겠는데요. 최근 한국의 복면에 관련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 같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뭐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복면을 쓰고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한국의 국무총리가 밝힌 데 이어서 최근 박근혜 대통령도 국면 시위를 그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이죠. 그 IS를 한국에서는 보통 IS라고 부릅니다.
네.
이 IS와 공통점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동면 시위는 한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는 시도라고 강하게 말하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논란입니다.
네. 한국 사회 반응은 어떻습니까?
집회 단체와 참가자들은 그 집회 현장에서의 그 경찰이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기록을 합니다. 체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무분별한 경찰의 체증에 신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면을 쓴 불법 집회는 과격해질 수 있다는 것이 검찰과 경찰 또 한국 정부의 방침인데요. 이에 대한 각 사회 각계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동면을 착용한 시위를 금지하는 이른바 동면 금지법에 대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찬성 40%, 반대 54.6%로 나왔습니다.
복면을 쓰고 기자회견을 한 단체도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경상남도를 기반으로 한 단체인데요. 오는 5일로 예정된 대규모 민중 집회에서 요구를 수용하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의 모습이 입과 코를 가리는 방한대 같은 마스크뿐 아니라 가면 모드로 해서 쓰는 그 화려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또 한 야당의 대표는 국민이 익명으로 집회와 시위에 참여할 자유를 과도하게 배약하는 것이라면서 만화, 어린이 만화 캐릭터 종이 가면을 쓰고 이준호 총리는 복면금지법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에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정부 방침에 조롱과 풍자가 담긴 반응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어제 저녁 부산에서 열린 거리 시위가 그랬습니다. 정부의 노동법 개정과 복면금지법 추진에 반대하는 시위였는데 참가자들이 각양각색의 가면을 쓰고 참가했습니다. 복면 집회자를 IS에 빗댄 정부에 대한 항의 표시를 나타냈지만 한 시간여 행진을 한 뒤에 자진 행선을 했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린 지구촌 오늘입니다. 오늘도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영국이 시리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을 겨냥한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사이버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첫 장관급 회담을 개최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영국의 ISIL 공습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영국 정부는 파리 연쇄 테러 이후에 테러 공격의 배후인 ISIL의 본거지 시리아에서의 그 공습을 추진해 왔습니다.
네.
ISIL은 영국에도 이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따라서 시리아의 ISIL 본거지에 대한 공습에 동참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어제 영국 의회에서 이를 승인했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시리아에서 영국 공군의 공습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 공습이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영국 국방부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오늘 새벽 지중해 키프로스의 아크로티리 공군기지에서 토네이도 전폭기 4대가 출격을 했고요. 시리아의 ISIL이 장악한 원유 생산시설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마이클 팔런 국방장관은 공습의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실질적인 타격을 입혔다고 말했습니다. 이 아크로티리 기지가 키프로스 섬 남쪽 끝에 있고요. 영국군이 직접 운영하는 공군기지인데요. 시리아에서도 멀지 않습니다. 또 시리아 동부의 ISIL 근거지인 나카에서도 57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영국군은 이 아크로티리 기지에 토네이도 전폭기 2대와 타이푼 전투기 6대를 추가로 보내서 전투기 수를 2배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영국 의회에서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결정하기까지 상당한 논쟁이 있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어제 영국 의회에서는 이 공습 표결에 앞서서 10시간 반에 걸쳐 긴 토론이 진행이 됐습니다. 영국은 이미 이라크에서는 1년 넘게 ISIL에 대한 연합군의 공습에 동참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시리아로 공습을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야당인 노동당의 반대가 심했는데요. 어제 표결에서는 노동당에서 대거 이탈표가 나왔고 결국 찬성 397대 반대 223으로 시리아로의 공습 확대안을 채택했습니다.
네, 그동안에 왜 시리아로의 공습 확대에 신중했던 건가요?
공습을 확대해서 이 효과를 거두기보다는 이 소모적인 군사 개입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영국의 여론도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에 부정적이었는데요. 하지만 파리 연쇄 테러가 발생한 이후에는 여론에서도 다수가 공습을 찬성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도요, 어제 의회에서 시리아에 대한 공습 승인을 촉구하면서 시리아에서 ISIL을 겨냥한 공습은 합법적이며 영국의 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리아 아사드 정부와 동맹인 러시아는 시리아 내 공습이 불법이라는 주장도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점이 이제 이라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이라크는 정부가 직접 외부의 공습 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난해 연합군을 주도해서 공습을 시작한 이후에 많은 서방 국가들이 즉각적으로 참여를 했죠.
네.
하지만 시리아의 상황은 훨씬 복잡한데요.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은 시리아 아사드 정부가 정당성을 잃었다면서 온건파 반군과 쿠르드 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아사드 정부와 동맹인 러시아 등은 그래서 연합 군의 시리아 공습이 불법이라는 주장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요. 또 서방국들도 이 시리아에서 공습에 참여하는데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ISIL의 위협이 커지면서 프랑스는 이미 공습에 참여를 했고요. 영국도 시리아 내 공습을 결정한 겁니다.
네. 미국은 영국의 시리아 내 공습 참여를 즉각 환영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영국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ISIL은 전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고 전 세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도 별도의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영국 의회의 공습 확대 승인은 ISIL에 대응한 동맹의 강력함과 또 미국과 영국의 특별한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파리 연쇄 테러 사건 이후 프랑스는 시리아에서 공습을 강화했고요. 이제 영국도 공습에 동참했는데 독일도 시리아에서 군사 개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군요.
그렇습니다. 독일 정부도 지난 1일 내각 회의에서 시리아 내 ISIL 격퇴를 위해 최대 1200명의 병력을 파견할 수 있는 내용의 지원안을 승인했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영국의 공습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러시아도 이미 이 자국 여객기가 이집트 상공에서 추락한 그 사건이 이 ISIL 연계단체의 폭탄 공격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시리아에서 ISIL을 겨냥한 공습을 확대했습니다. 수십 대의 전투기를 파견하고 공습을 늘렸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이 영국의 결정에 대해서 ISIL과 테러리즘을 겨냥한 어떠한 행동도 환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서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시리아에서 적법하게 개입한 유일한 국가는 러시아뿐이라고 강조를 또 하면서 공동연합군을 형성할 것을 거듭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등은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아사드 정권을 돕기 위해 온건파 반군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군사협력을 꺼리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사이버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첫 장관급 회의를 개최했다는 내용 전해주시죠.
네, 어제 워싱턴에 있는 미국 법무부에서 회의가 열렸는데요. 미국에서는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과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 중국에서는 궈성쿤 공안부장이 각각 참석을 했습니다.
네,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양측은 사이버 범죄나 다른 악성 사이버 활동에 대응한 지원을 요청하는 데 대한 지침에 합의를 했고요. 또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범죄에 맞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미국 법무부는 그런 사이버 범죄의 종류로 아동 착취와 무역 기밀 절도, 첨단 기술의 사기와 오용, 테러 활동 관련 통신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이번 회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중국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고 공안부장은 이번 회담으로 양국의 사이버 범죄 대응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 장관급 대화를 소통의 주요 채널로 삼아서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 때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부응해 나가자고 말했는데 양측은 이번에 사이버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한라인 설치에도 합의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미국 50개 주를 가다가 방송됩니다. 50개 주 소개 시간에서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주인 텍사스, 아직도 아메리카 원주민, 즉 인디안이 많이 살고 있는 오클라호마 주를 소개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